예,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욥기의 원 제목은 이욥으로,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에 의하면 이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인공 욥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이름 뜻은 아람어로 의하면 회개한 자라는 그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박해를 당하는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로 학자들은 욥과 모세, 솔로몬과 예레미야, 해만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누구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본서가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지혜 문학인 점을 유추하여서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이것을 썼다라고 실질적인 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욥계 시기는 BC 주전 약 2000년경의 족장 시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초기 작품들과 같이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자라는 호칭이 자주 사용되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족장 시대의 기록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욥이 살았던 지역은 아라비아 북부 지역으로 추정되는 우스 땅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은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욥기의 장수로 총 42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모순적인 상황에서 욥과 친구들이 이루어지는 변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내용들을 본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섭리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할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할때이 신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삶의 모순 상황에 대하여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기의 문학적인 구조는 초기와 말기에는 운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시 같은 것을 쓸때 이것을 운문체라고 합니다. 또 중간에는 산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설문을 쓰든지 소설을 쓰는 것과 같이 자유롭게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 바로 엽기라는 것이죠. 기록 형식에 있어서는 이것이 마치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들과 같이 대화체 형식으로 고대 극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엽기는 실존 인물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없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이나 정황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엽기는 한 특정 주제, 그러니까 욥이 받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각각 자기의 의견을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마침내 총체적인 진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그 주제에 대하여 깊이 각성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문학적인 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고대 극시의 고대에 있었던 이런 시의 형태와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에는 모두 6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핍박을 당하는 욥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욥의 아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욥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욥기 1장 초반에는 동방의 의인 욥의 인적 상황과 신앙 인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출신 지역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그의 신앙 인격이 어떠한지, 욥의 경건함에 대한 내용들을 1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바로 동방이라고 기록되고 있죠. 욥은 동방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릇됨 없는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자녀들은 아들이 7명이고요,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7에다가 완전수 3을 더하니까 가장 충만한 수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가장 충만한 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이 자녀의 수를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소유물들도 완전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합치면 어떻게 되죠? 예,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만 명이죠. 만 마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수를 합하면 10이고요. 양과 약대의 수를 합하면 1만 마리입니다. 또 소와 암나귀도 500마리씩 합하면 약 1,000마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결의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욥은 소유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욥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일말의 부족함이 용납되지 않도록 모든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킬까봐 우려했던 것이죠. 우리 욥기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본장의 말씀이 그 장소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상 회의가 열려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놓고 세상 섭리를 의논하는 천상 회의를 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는 이 사탄에게 어느 지역을 다녀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모든 이 지구상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대표주자로 욥을 제시하면서 욥이 참으로 의인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욥의 의인됨이 이 천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언급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빌미가 되었고 결국 욥은 이후에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호와 이 축복을 거둬가신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이 사탄의 참소는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허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과 생활의 건강과 삶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추구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모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종교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적인 추구는 기복적인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기복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은 괜찮은 것이지만 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영성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욥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욥이 너무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그의 종 욥에게 가혹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욥기의 중요한 관점은 의인의 고난당함이 아니라 욥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랑하시는 대상으로 욥이란 인물이 대표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된 존재가 창조주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욥과 관련된 하나님과 사탄 간의 논쟁은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신 그 주권적인 그 역사하신 가운데 그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시험은 모두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과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간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가운데 잠시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게 되어 재앙을 담당하게 됩니다.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았습니다. 또 큰 바람이 불러와서 주인의 아들들이 있었던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눈앞에 당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삶의 문제가 이렇게 다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신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믿음의 사람이 고난당하는 신앙의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의 목적이 사단이 주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현이다라고 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받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전을 통해서 그는 보다 넓은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욥이라는 인물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을 잃은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그런데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건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지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셨고 음부까지 내려가게 하셨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견디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단지 욥기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피상적인 이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에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로 둘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의 정수임을 욥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욥이 머물고 있던 최고의 삶과 완벽주의적인 신앙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심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의 저항 가운데 욥을 두심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훈련이며 새로운 교육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욥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던 울타리와 성벽이 무너진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울타리와 성벽의 상실은 이것은 바로 고통과 직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전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한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고 우리 각 가정과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이 축복된 한 달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